요한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개 사람들이 어떤 그 예수님에게 기도한다, 뭘 구한다 하는 걸 말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이건 상관없이 그저 믿음으로 구하면 그 믿음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보편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걸 주시겠다, 그 어떤 것 다 구하면 준다 이런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뭔가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 쪽에서 이미 약속을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라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청하면 주신다 이런 예수님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를 않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대개 가나 혼인잔치라는 이런 제목을 붙여서 부르는 하나의 사건이죠. 그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런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물로 술을 만들었느냐 뭐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술을 만드신 것은 술을 먹어도 되는 걸 허락을 한 그러한 하나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술 먹어도 된다. 예수님이 술 마셨는데 술을 만들었는데 그 술을 못 먹을 이유가 어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을 갖다 붙이는 그런 사람도 있죠. 물론 술을 먹고 안 먹고가 구원과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술 먹는다 해가지고 천국과 뭐 연결되는 천국을 못 가는 그런 문제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술을 먹기 위한 이유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사건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안 먹고 이전에 잘못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고작 자기 자신이 술을 떳떳하게 먹기 위한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했다.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고작에서 너희들 술 먹어도 된다. 이걸 허락하기 위해서 주시는 사건이냐 그 말이죠.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에 그 사람이 술 먹었다 안 먹었다 이전에 이미 주님이 일으킨 사건을 고작 그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어떤 크나큰 잘못으로 그렇게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술이 보일 뿐이죠. 어떻게든 술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일념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술을 허용하는 의미로서 베푼 그런 사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해피름을 술을 만들었느냐 이런 의문을 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뭐술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나 혼인 잔치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또 결혼식 그 주례 본문으로 삼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뭐 결혼식 본문으로 못 삼는다 이건 아니지만은 뭐 성경 의지를 가지고도 결혼식의 본문으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식이니까 예수님이 축복이시는 그런 결혼을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이 본문을 고른다면 역시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또 이런 식으로 설교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나 이 본문이 술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결혼식의 이 복과 이 축복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가나 혼인잔치 본문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적은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여기에서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표적이다. 우리가 볼 때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건 이적입니다. 신비한 힘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이적이 사건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이나 기적이다, 어떤 신비한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장차 주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사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표적이란 말의 뜻이에요. 장차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떤 사건에 담아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장차 하실 일을 우리가 뭐 영화 보는 식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건에 담아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는 그냥 어떤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장차 주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는 것, 이걸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제대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 이걸 찾아가는 것이 제대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는 술 문제 생각할 필요 없고 뭐 결혼식의 뭐 축복 이거 생각할 필요 없고 이적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은 과연 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실 일 그게 뭐냐 이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아무리 봐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참 이적이다 이것밖에 안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어떻게 주님이 하실 일을 찾아낼 수가 있느냐 이게 참 숙제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 4절의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서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 모친이 마리아죠. 그 결혼식에 아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걸 예수님에게 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만 잔치 끝내면 되지 꼭 그 포도주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잔치를 하루만 한 게 아니고 며칠씩 합니다. 뭐 밤새도록 막 놀면서 며칠씩 잔치를 하는데 그리고 그 결혼 잔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도주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흔히 그런 말 하셨습니까? 전라도에 결혼식에 가가지고 잔치에 가가지고 그 뭐가 없으면 잔치 안 한 거라고 그 있잖아요. 홍어. 전라도 한쪽 홍어에 빠지면 그 잔치 안 한 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전라도에는 홍어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결혼식 잔치에는 이 포도주가 없으면 그 잔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포도주 굉장히 중요한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이미 그 잔치가 이제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중간에 중지해야 될 엉망이 돼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있어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이걸 보면은 뭐 잔치집이 예수님의 친척집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왜냐하면 모친이 거기 가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모친이 가서 잔치를 타고 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일례가 있지만은 본문을 이해한 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친척집이다 어디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 모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없다, 그래 이걸 해결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단 말이죠. 예수님 모친은 예수님이 능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평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는 이 사건도 그 예수의 능력이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상당히 매몰찬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 두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 어머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포도주 떨어진 거 해결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랬듯이 아니에요. 우리 그 번역성, 개역 번역성격에 중요하게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입니다. 근데 당신 이 말이 빠져있어요.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런 일을 나에게 부탁하는가?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친이 당신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했는데 정작 나중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냈다, 그 말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도 역시 보면은 아직은 내가 포도주 떨어진 걸 해결해 줄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내가 포도주를 만들 때가 아니다 이런 뜻이라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채로 그냥 놔둬야 되는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해결해 줬다는 것이죠. 아니라 해놓고는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내 때라고 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그 때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오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 이게 나온 대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차 어떤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게 하나님 일이 성령으로 증거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성령을 주실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차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 주시는 그 일을 하실 분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성령을 예수님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미리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준 일을 안 했습니다. 장차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요한이 봤던 예수님은 세례주는, 성령으로 세례주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구할 건 뭐겠습니까? 성령 세례라고 말입니다. 성령 세례든.
그래 요한이 예수를 증거할 때에 내가 준 세례 보지 말하겠습니다. 내가 준 세례 보지 말고 내 뒤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세례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에게 증거한 예수가 누구였냐면은 이분은 장차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우실 뿐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구할 것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부님의 때란 무슨 때를 말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세례 주는 때,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 주는 때. 그러면 그 때가 언제예요? 언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줄 때가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 죽음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 넘어서 죽으시는 그 때를 가지고 예수 내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어야만이 너희에게 성령이 나누어진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걸 요한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새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는 그때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을 자기 모친에게 하시냐 그 말입니다. 왜 그 말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심으로써 자기 예수님 모친에게 지금 당신은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를 모릅니다.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령으로 세례 주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인데 지금 어머니 당신은 내가 무슨 일을 이 땅에 왔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서 기껏 포도주 없다고 그걸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모친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으로 세례 주는 주님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장차 자기들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 즉 구원을 얻은 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손수 죄를 지시고 십자 고난 받으실 그 주님으로 보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 마리아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겠어요? 단지 신비한 힘이 있어가지고 기적 베푸는 그래서 자기들의 포도주가 떨어진 그 급한 상황을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밖에 안 본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모친인 마리였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주는 분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인 나누시는 그런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기껏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것 해결해주는 그 예수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어떤 급한 상황 급한 문제 이걸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로밖에 안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럼 결국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걸 보지 않고 그걸 모른다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이나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나 해결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오셔가지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손수 세상 죄를 지고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의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구하려면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요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야 그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급한 내 문제 해결을 달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결혼했지 엉망이 될 그런 직인이 있으니까 너의 그 신비한 힘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 이게 바로 마리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구한 어린 양이다. 이거 잘 알고 있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고 이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정작 그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께 요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나에게 닥친 급한 상황, 내 급한 문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 생각에는요, 뭐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고 우리 급한 일도 해결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결국은 이 포도주가 부족한 사건을 해결해 주긴 해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포도주가 부족한 걸 주님이 해결해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참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본문에서 중요하게 되는 것은 어쨌든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게 돼버려요.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다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쨌든 결과를 갖다가 포도주를 주님이 만들지 않느냐 자꾸 여기에 관심을 둬요. 항상까지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친의 말에 예 알았습니다, 내가 당장 포도주를 해결해 줄게요 이렇게 하고 포도주를 맞는 것이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포도주를 맞는 것이나 어쨌든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결과는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때라고 하는 말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인가를 알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바라보는 거라고, 예수의 때를 모르고 그 사건을 보는 거라고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긴 했는데 예수님의 때가 무슨 때냐, 이걸 알고 그 사건을 다시 보는 거라고, 그 때를 모르면서 그 주님의 포도주를 만든 걸 보는 거라고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모르고서 그 사건을 본다면 단순히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것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때, 그 십자가 지고 권한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주님의 때를 알고 이 사건을 본다면 그 포도주를 만든 그걸 통해서 아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차 오실 장차 권을 통해서 성령을 나누실 것을 미리 보시구나, 이걸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 되는 그 사건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시각이 달라진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으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하실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급한 상황, 여기에 집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의 본 모습이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일을 자꾸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 앞에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달라 요청하는 그게 바로 우리 수준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모친을 향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 말하는 그 이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말하는 모친입니다. 모친이죠. 근데 그것은 육신의 관계에서 모친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매고 형제고 모친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육신의 관계는 허물어뜨리고 새롭게 하늘의 혈통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말하죠. 그들이 바로 예수의 모친이고 자매고 형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일을 보지를 못해요. 그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들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걸 안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자는 결국 주님과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주님과 상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주를 보고 있다면은 그가 바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관심은 자기 일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만들어진 거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물이 포도주가 된 이유를 말하기도 하죠. 그건 종들이 순종을 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순종해서 물을 채웠기 때문에 포도주가 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본문의 사건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이 뭔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는가, 이걸 보지를 못하고 단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것만 바라본다면 그게 바로 마리아 모습이다. 그게 바로 주님과 상관이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나와가지고 항상 십자가 지시는 그 주의를 보지 못하고 자꾸 우리 이기를 해결해주는 그런 주님으로만 보고 그걸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이 땅의 급한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을 두고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마음에 두고 사는 그런 신자라면은 자기 일을 두고 기도를 해도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보지 못하고 자기 일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마리아처럼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보고 사는 그런 신자라면은 자기 일을 두고 기도할 때에도 내 일 때문에 내 이 땅 일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흔들리지는 자기를 두고 기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염려 근심한 자기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기도에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을 아는 신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내 일보다도 이 땅의 일이 해결되는 것보다도 내가 주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항상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걸 안다면은 자동적으로 무리 기도하게 될 것인가, 이건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장 5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 된 것입니다.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 생명의 나라인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였습니까? 세상 그 어떤 일도 이것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생명의 나라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앞에서 엉뚱하게 이게 없어 안 됩니다, 이런 요청이 나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11절에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주님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은 장차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일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 일을 나타낼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성령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 있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문제에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더러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멸망할 자에 지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맛있는 포도주가 차고 넘치면 뭐합니까? 결국 멸망으로 끝날 인생이라면 그런 결혼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허물이 해결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열렸다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소망되는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 육신의 문제도 꼭 참고 살아라 그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참고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참는 게 아니고 인내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인내하게 되어져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소망으로 인내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도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더 큰 것,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이걸 내가 받고 이걸 내가 마음에 두고 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신자인 겁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는 것, 그 기쁨을 아는 신자라면은, 그리고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함, 이걸 아는 신자라면은 자연히 자동적으로 그 마음이 이 땅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귀한 것이고 뭐가 중요한 것이 이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억지로 참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주님에게 믿음을 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인내하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지로 참아라 이게 없습니다. 인내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이죠. 다만 인내가 못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주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주어진 생명의 소중함 그걸 보는 것이 자꾸 관심이 이 땅에 쏠려있기 때문에 인내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귀하게 여긴 것을 내 마음에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참 부족한 게 많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하늘의 것 이걸 두고 본다면 부족함이 없는 게 신자 아닙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것에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을 여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사망에 처한 자가 아니고 생명에 거한 자로 살아간다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신자는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신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함께하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게 믿음의 능력이죠. 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어도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믿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신자로서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가난하고 볼품없는 하나의 교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일을 더욱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는 어떤 자에서 어떤 자로 탈바꿈 되었는가? 주님이 나의 허락한 하늘의 것, 그걸 행여 내가 잊고 산 것은 아닌가? 항상 돌아보면서 자기를 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인내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십자가 덕분이라는 거 이것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내 덕분이고 내 힘이라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죠. 모든 게 다 주님의 덕분이고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 주어진 것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 기뻐하고 살아갑니다. 그걸로 이미 그 사람은 부유한 신자예요. 그 기쁨을 놓쳐버린다는 것은 마리아같이 주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내 문제만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연약한 가난한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를 말할 때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깊이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내가 생명을 얻은 거, 내가 주를 믿고 있는 다 누구 덕분인가? 주님의 고난 죽으심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닌가? 그 은혜와 그 은총 속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참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말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신자락하면서도 신자의 능력이 드러내지를 못하고 참으로 빈약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교인의 모습만 갖고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다시금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참으로 모든 피 흘리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마음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기로 합니다. 멸망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옮겼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 속에서 감사한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 감사 기쁨이 우리 속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세상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참으로 부유한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